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한 주간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옆에 보니까 길에 논에 물이 넘칩니다. 여러분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소낙비같이 장맛비같이 은혜 풍성히 받읍시다.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기 전에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 나오고 요셉의 형들이 나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상태입니다. 요셉의 상태든지 요셉의 형들의 상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은 어찌 그리 큰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가? 요셉은 참 참을성이 많구나. 요셉은 성품이 참 좋구나. 요셉의 믿음이 좋구나. 다 틀린 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 흐름을 찾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만 약속했습니다. 함께 하시겠다.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고 함께 하시려고 이마누엘 되신 그리스도가 오셨고 성령으로 완벽하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려고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 상태가 어떻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좀 힘들다 아니면 나는 참 감사하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틀림없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은 세상 현장입니다. 마치 바다를 건너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은 항해와 같다. 거친 바다를 건너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비유를 하죠. 부산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배 타고 가면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잘 갑니다. 그런데 뗏목을 만들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뭔 기록을 세우려고 하겠죠. 그런데 엄청 고생할 겁니다. 물도 나중에 다 떨어지면 목이 말라 죽을 수 있습니다. 바닷물을 먹으면 안 되죠. 사나운 바다 짐승이 공격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세상 흐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 나라 속에 그 바다 속에 하나님 나라 흐름 주셨는데 그게 뭐냐? 크루즈, 큰 배를 타고 크루즈 여행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배 안에서 누리면 돼요. 좋은 숙소에서 잠을 자고 음식 먹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교제도 하고 밤에는 파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도착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두 개가 다 보이지만 세상 나라 흐름 속에만 있는 사람은 한 개만 보입니다. 이번 주간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찾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에 대해서 다른 소리하면 명예훼손이 돼요. 요셉은 참 잘 참았다 이런 소리하면 잘못된 성경에 눈을 닦고 봐도 없어요. 그런 말은 절대적 언약 흐름을 누리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복음 누리는 천명으로 매일 살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요셉이 지금 사는 데가 어디입니까? 헤브론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 할아버지하고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 따라서 외삼촌 집에 살 때는 완전 세상 흐름인데 할아버지 집에 돌아와가지고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 헤브론의 그 축복을 찾아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약의 흐름을 누리면서 형님들하고 일을 했습니다. 형님들하고 같이 일을 했지만 요셉은 다른 흐름을 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약의 그 꿈을 성취하시는 역사를 매일 체험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매일 누리는 겁니다. 항상 누리는 겁니다. 때마다 누리는 겁니다. 그거 하면 돼요. 그 복음의 누림이 뭐냐? 함께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것으로. 땅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복음을 누리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장 잘 하는 것은 엄청난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매일 복음 묵상해서 거기서 힘을 얻고 응답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걸 실제로 알고 믿고 누리는 것. 에녹이 그 축복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니까 하나님이 에녹이 한 거는 그냥 자식 낳은 것밖에 없는데 너무 좋아서 안 죽도록 해서 데려갔습니다. 우선순위 안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지금 내가 어느 흐름을 갖고 있는가 확인하고 시작했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의 흐름을 찾아내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해라. 나머지 일은 어떻게 하느냐? 그 흐름 속에서 당하면 돼요.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그 흐름 속에서 그냥 당하면 돼요. 요셉은 매일 오늘의 소명을 누렸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 야곱이죠.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 아주 상태가 좋은가 봐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서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왜 세겜에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기억하시겠죠? 강단 메시지 매주 집중하면 기억할 겁니다. 옛날에 야곱이 헤브론 오기 전에 세겜에서 멈추었죠. 거기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거기 있을 때 자기가 땅을 좀 사놨어요. 좋은 목초지를 사놨어요. 그 사놓은 거기다가 양떼를 보낸 겁니다. 지금 세겜까지 헤브론에서 한 80km 됩니다. 그때 당시 교통수단은 걷는 것밖에 없어요. 한 이틀 정도 가야 될 거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야곱을 가서 보고 오라고 하느냐 하면요, 세겜에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남자들 전부 다 몰살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장본인들이 거기 양치고 있으니 그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아니면은 요 아들들이 또 어떻게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다. 걱정이 돼서 보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요셉이 단 한마디 토도 달지 않고 그리 하겠나이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다. 삼온을 누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부분, 이 문제는 이미 하나님이 끝내신 문제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응답 주신 것은 다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 35장 5절에 보면은 세겜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야곱은 걱정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절 틀림없이 추격해 올 것이다.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예배 시간에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해결해 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전혀 부작용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죠. 예수 믿는 사람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헤롯입니다. 저 인간 죽었으면 좋겠다 다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죽였어요. 만약에 신자들이 팀을 만들어가지고 암살을 했다, 뭐 안중근 의사처럼 그렇게 했다면 아마 시끄러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줄줄이 잡혀가가지고 했을 건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벌레 먹어 죽도록 했어요. 끝. 전혀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됩니다. 항상 오늘 해야 될 일을 하는 요셉이 이틀 그리 먼 곳에, 그것도 아버지하고 있을 때는 형님들이 아버지 때문에 나를 해롭게 안 했지만은 아버지 안 계시는 데서는 나를 틀림없이 해롭게 할 거다 생각할 수 있는데도 아닙니다. 요셉 상태는 어떤지 압니까? 형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역사예요. 요셉의 인격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 누리면 가능합니다. 세겜에 도착을 했습니다. 15절부터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적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자, 여러분, 하루 종일 찾았는데 안 보입니다, 형들이. 그러면요, 할 만큼 했잖아요. 그냥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이건 아버지의 심부름이자 하나님의 일이라. 그날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라. 당연히 되게 돼 있어요. 당연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명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시킨 일은 찾아지게 된다. 물어보니까 도단성이나, 도단은 거기서 한 25km 더 떨어져 있어요. 당연히 찾아갔죠. 형들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응답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불신자에게 준 말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그 집 벽에다 붙여놨더라니까.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요. 언약의 사람은 반드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찾으면 찾아지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서 다른 사람한테는 안 줘도 준비한 거 하나님 주시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전도자 바울 팀이 그렇게 안 합니까? 하나님이 전도하게 하시는 현장을 계속 찾습니다. 막히고 안 되고 허락 안 하시고, 아니요, 허락하는 데가 있어. 마게도냐 찾아내죠.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살아갈 때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판단하랍니까? 누가 그래요? 목사님 재판 다 판결 났습니다. 대법원 판결 났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일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법정에서 판결 내린 거고 무시하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환대를 받기는커녕 피박을 본격적으로 받고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감당합니까? 오직의 능력으로.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증거하면서부터 고난을 본격적으로 받게 됐습니다. 요셉이 큰 포부를 밝힌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 일은 형들하고도 직접 관계가 있어요. 그들도 고생합니다. 모르면 아버지하고 관계 있고 이 나라하고 관계 있고 애굽 세계 전체하고 관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알고 대비를 해야 되고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는데도 계속 증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그 꿈을 꾸고 말한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고난당했지만은 요셉은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끝까지 확실히 믿고 붙잡았어요. 노예 생활을 할 때도 붙잡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도 그 꿈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 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모든 세상의 일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육체의 일이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풀의 꽃과 같고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저는 주일마다 경험합니다. 주일 직전에 교회 안팎으로 얼마나 사단이 활동하고 역사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하는지 한 주간도 빠짐없이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의 기운이 확 불어버리면 말라버려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은약의 흐름에 도전하는 세력이 있고 그걸 피파하는 세력이 있는데도 한 번도 은약을 이긴 역사는 없습니다. 오늘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두 번째로 형들 은약의 흐름을 대적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왜 은약의 흐름을 대적했냐? 첫째, 은약의 흐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형들을 욕합니다. 참 형들이 나쁜 놈들이다. 이 천인공날 만행을 저지르다. 이런 죽일 놈들. 아니요. 그 흐름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 흐름 속에서 태어나고 삽니다. 멸망의 흐름인 세상의 흐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아담이 자기의 형상, 자기 모양대로 자식을 낳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흐름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 은약의 흐름 속에 살 수 있는데 그것도 구원받아 놓고도 그걸 잘 모르면 세상 흐름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보니까 이 흐름을 놓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흐름.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 흐름은 두 가지 뿐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둘 중에 지금 하나에 돼 있어요. 은약의 흐름을 놓치거나 모르면 세상 흐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 1장 18절 두 가지 뿐이에요. 십자가를 기준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기준으로 그 비밀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사람은 구원이요 그것이 우습게 보이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멸망이다.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요셉의 형들이 바로 그 언약의 흐름을 놓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언약의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요 자기도 모르게 미움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제를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그러죠. 그건 여러분 노력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인격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이 그런 행동을 자꾸 하게 될 때 아, 내가 세상 흐름에 떨어져 있구나 라고 판단하면 틀림없어요. 시기와 미움으로 요셉을 비판하는 형들 모습을 분석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미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격으로 아니요.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 스스로 안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응답과 그 축복을 못 받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상대적 조건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자기 생각으로. 당연히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다 보니 시기하고 질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국민들은 상대평가 이 부분에 워낙 익숙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너무나 잘 민감하게 빨리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환경과 다른 사람이 사랑받는 것을 자기하고 비교하다가 투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확실한데요. 그거 모르는 사람, 그 응답을 실제로 못 받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반대쪽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내 옆에 사람 좀 잘 되면은 그거 괜찮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는데 틀린 비교를 자꾸 합니다. 악의 최대치가 뭐냐? 투기하는 겁니다. 잠언 27장 4절에 보면은 화를 내는 거, 그거하고 투기하는 거 비교를 해놨어요.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지금의 환경에 이 조건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중요한 조건이고 최고의 축복이다, 이걸 발견 못하면 옆에 있는 사람 밥그릇이 크다, 그 밥그릇 속에 콩알이 더 많네, 이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 질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해야 돼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투기하느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연결됩니다.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죠?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 아니야, 형제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것이야. 그게 살인으로 연결된다.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자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미움이 살인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도록 노력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수양입니다. 기독교 수양의 종교가 아닙니다.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평안과 능력이 실제로 있거든요. 에베소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일을 거역하는 육체의 일 항목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투기 큰 항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감히 대적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도다. 합창을 했어요. 미리 연습했나? 하나같이 저 꿈꾸는 놈 온다. 똑같이 하나님의 주신 꿈을 조롱하는 겁니다. 동생을 미워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그가 꾼 꿈에 대해서 우습게 봅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은혜 받는 거는 놔두고 인간이 보기 싫어 이래가지고 교회도 꼴보기 싫고 그래서 교회 그만둬요. 똑같아요. 그 교회 그건 안 돼 이러면서. 20절을 보시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죽여서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 옷을 벗겨가지고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주면 아버지는 속을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악한 말을 합니다. 과연 동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가 봐라. 자기들이 죽여버렸는데 어떻게 성취가 돼? 이 말입니다 지금. 과거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 속에 있지 아니하면 못할 짓이 없습니다. 21절에 보면 르우벤이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르우벤이 말하는 것은 믿음의 말이 아니고 자기가 장남이에요. 이미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은 죄인이야. 이번에 또 동생까지 죽여버리면 자기가 지금 보통 난감한 형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져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세상 흐름 속에서 그런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소속이 세상 흐름이라. 그래서 요셉이 형들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참 힘들겠다 싶죠? 근데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힘들지 않았습니다. 일단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다르게 하는 거 몰라도 언약에 대해서 말하면 고난은 필수적으로 당하게 돼 있어요. 유 목사님도 가끔 이야기하셨잖아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 세마 운동하고 감자 신기 운동하는, 옥수수 신기 하는 그런 거 이야기했으면 도에 안 맞았을 텐데 너무 복음을 확실히 말해가지고 돌맞았다고. 세상은 본질적으로 언약을 싫어합니다. 복음을 싫어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복음 언약 때문에 고난받는 자 손해를 보느냐? 이 땅에서 백배나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 없지만 핍박을 겸하여 받으리라. 암튼 지금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느냐? 이럴 수 있겠죠. 자세히 보세요. 이 인간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절대적 언약을 성취해 가고 계시는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못 봐요. 예수 생명 있는 사람만 이게 본문에서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섭리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옷을 벗기 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그 짐승 피를 바르고, 그때 어떻게 하느냐? 24절에 보면요,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 빈 것이고, 25절에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동생이 들고 온 음식 그거 처먹으면서 동생을 지금 옷을 벗겨가지고 구덩이에 집어 넣습니다. 그런 짓 하고 있을 때 마침 장사꾼이 지나갑니다. 대상, 사막을 횡단하면서 장사하는 이스마엘 후손들.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죄 지을 기회가 꼭 찾아옵니다. 유다 머리가 돌아갑니다. 유다 요거는요, 가룟 유다하고 같은 집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돈 밝히는 데는 머리가 돌아가. 제가 죽이면 뭐하냐, 그냥 죽이면 끝나는데 팔아먹으면 돈이 안 생기겠냐 이래가지고 형들을, 그 형제들을 설득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은 피를 타고 난 형제인데 죽이지 말자, 팔아먹자 이래가지고 이놈이 더 악한 놈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요런 짓으로 벼락을 내려가지고 죽이지는 못해도 머리털이라도 다 타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셉은 아무 반발하지 않고 잡혀간 건 아닙니다. 그 본문에는 그런 말 없어요. 창세기 42장에 보니까 나와요. 나중에 총리가 된 뒤에 식량이 다 떨어져서 형들이 애굽에 식량 사러 갔잖아요. 요셉은 단박에 알아보고 그냥 자기 신분을 안 밝히고 여러 차례 자기를 숨기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다가 형제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까 한 명은 없어졌고 팔아먹다 소리는 참아 못하고 한 명은 집에 있습니다. 집에 있는 막내가 누구냐? 베냐민이다. 진짜 맞냐? 너 거짓말 아니냐? 너 스파이지? 아닙니다. 그러면 스파이가 아니라는 증거를 대라. 집에 있는 동생 데려와라. 이래가지고 동생 데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데려갑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차마 말 못하고 식량이 다 떨어져서 가야 돼요. 베냐민을 보내야 될 상황이 됐을 때 야곱의 반응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반응은 뭐죠? 야 이놈들아, 너희 놈들은 호러 자식이다. 네, 욕을 한마디 했습니다. 야 이놈들아, 굶어 죽어라. 요셉도 하나 없는데 이 베냐민 하나까지 이럴 수 없다. 우리 풀 뜯어 먹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야곱은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그게 나중에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자기들끼리 수군수군합니다. 하, 우리가 지금 벌 받는다. 응? 우리가 벌 받는다. 옛날에 우리 요셉이 팔아먹었잖아. 걔가 그렇게 애글복글하는 그런 걸 뿌리치고 이래 팔아먹었더니 우리가 벌 받는구나. 애글복글했다. 그때 그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와 있어. 형님들한테 이야기했겠지. 하나님, 형님들 살려주세요. 아니요, 형님들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내가 팔려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형님들 정말 그 흐름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야기했겠죠. 근데 중요한 게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은 완벽하게 간섭하십니다. 24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냥 빈 것이라가 아니고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물이 없는 빈 웅덩이입니다. 여러분, 구덩이가 뭐냐면은요, 양칠 때 물을 모아두는 구덩이입니다. 팔레스타인은 물이 없기 때문에요, 비가 오면 전부 거기다 구덩이에다가, 구덩이 입구는 작고요, 속이 아주 깊어요. 그래서 그 빠뜨려지면 자기 힘으로는 못 올려와요.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입니다. 미리 물을 말렸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물이 없는데 딱 빠지도록 간섭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냐. 언제든지 반드시 그렇다. 그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핍박이 없는 건 이상한 겁니다. 그냥 좋은 일 해서 그래요. 핍박 없는 겁니다. 복음 안에 살면 반드시 세상은 본능적으로, 사단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호한 정도가 아니고 그 모든 형들이 이를 언약 성취의 과정으로 활용하셨습니다. 이때 나오는 성경이 로마서 8장 28절에 딱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속에는 사람이 잘못한 것 같이, 악한 일을 행한 것 같이 다 포함해서 하나님은 그 형들의 악행 모두를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언약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그 말을 누가 했느냐? 창세기 50장에 나중에 나이 많이 들어서 요셉이 형들하고 이야기할 때, 당신들은 나를 해하기 위해서 팔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불신자가 하는 짓도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활용합니다. 잠언 16장에 악인도 하나님이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니라. 말하자면 형들이 요셉을 핍박해서 노예로 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 안 하면 애굽 못 가요. 아버지가 절대로 애굽에 보내줄 분이 아닙니다. 자기 집에서 그냥 채색 옷이나 입고 왔다 갔다 했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애굽에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이용하셨어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그 간 데가 어디냐, 팔려간 데가 애굽의 시위대장의 집입니다. 시위대장이 뭐냐 하면은 왕이 사는 그 수도를 방위하는, 우리나라 말 같으면 수도방위사령부입니다. 그 집이 왕궁하고 다 연결되고 고관들과 연결되고 애굽의 정치인 총리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고 섭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약 때문에 핍박을 받고 악행을 당하고 방해를 받아도 하나님의 섭리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방해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은 멋있게 선으로 바꾸어 역사합니다. 시편 76편 10절 그 사실을 노래하고 있어요.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보게 된 그것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 살리는 그 일로 만들어주신 찬송거리가 됐다. 고난이 찬송거리가 됐다. 이렇게 주님의 흐름 속에 있으면 어떤 고난도 찬송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게 있어요. 지금 야곱이 대성 통곡을 합니다. 요놈들이 아들들이 옷에다가 요셉의 채색 옷에다가 짐승 피를 묻혀가지고 들고 왔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게 당신 아들 옷인지 확인해 보시오. 맞거든요. 그만 감정이 폭발합니다. 우리 아들 죽었구나. 조금 차분하게 봤으면 아마 국립과학연구소 안 가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짐승한테 찢긴 거하고 사람들 억지로 뜯은 거하고 달라. 피를 묻힌 거하고 옷 입고 있는 자체에서 살이 뜯기면서 그래 된 거하고 달라요. 어찌 옷만 남기고 사람 시신 살점 한 점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그런데 야곱은 완전 속았습니다. 사실 과거 야곱이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자기는 백주 대낮에 눈을 뻔히 뜨고 아들들한테 속고 있습니다. 잘 속이는 자신이 참 잘 속고 있어요. 대언의후서 3장에 보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너는 속지 말도록 속이지 않도록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은혜 확실히 붙잡아야 돼. 그래서 아들들이 너무 아버지가 슬프게 우니까 그래도 아들들 도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울지 마세요.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안 돼요. 그놈들이 제대로 지금 아버지를 위로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35절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나도 요셉 따라 죽겠다. 내가 지금 삶은 뭐하냐? 나도 같이 죽을란다 하면서 뭐 대성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야곱에게 아픔을 주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네가 옛날에 속였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년의 야곱을 그 일을 통해서 이때 나이가 110살 넘었는데 내가 의지할 거 이제 없구나. 자식도 아내도 그 어느 누구도 의지하거나 바라보거나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베냐민 데리고 가려고 할 때 야곱이 뭐라고 했느냐? 창세기 43장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체념이 아니요, 포기가 아니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려.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 사람이요, 죽기 전의 모습은 더 오직입니다. 저는요, 야곱을 태어날 때부터 젊을 때는요, 꼴보기 싫은데요. 그 말년은 진짜 멋있고, 본받고 싶어. 누구 하나 그림 그려보세요. 창세기 49장, 48장 그 그림을 그려보세요. 임종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가장 살기 좋은 곳에 와서 정착을 했기 때문에 야 이제는 원도 없고 한도 없다 잘 살아라 이러면 끝날 거 아니요? 아니요. 이제는 바로 호흡 끊어지기 직전에 힘도 없는데 지팡이를 의지해서
한 명 한 명을 축복합니다. 야, 절대 애굽이 너희들을 복되게 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열두 지파의 족장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아, 축복하면서 마지막 호흡을 멈추는 멋있는 장면.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을 오직의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고난이 있죠?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 하나님의 주신 것 맞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맞습니다. 사람 때문에 어려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세상 흐름에 각인 부딪혀질 거기서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언약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응답과 그 사랑과 감사가 안 되면 세상 흐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오늘 하나님 역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주일날은 토요일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주일날은 반드시 언약 회복하는 날입니다. 왜요? 현장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 흐름, 세상 사람 절대 못 보는 하나님의 나라 언약의 흐름. 저는 요셉이 뭐 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이 고난 중에. 그러다가 다윗을 생각했어요. 요셉과 버금가는 고난 당했던 다윗이 그 고난 중에서 노래한 게 있습니다. 시편 62편. 그게 바로 오직 주만입니다. 아마 이게 노래거든요. 시편에 있는 게 노래예요. 근데 오직 주만이 이 찬양은 참 다윗이 불렀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찬양하면서 진짜 여러분도 오직의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가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면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니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대신에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